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2019년에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경건과 관련하여 시편 15편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저는 시편 14편을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성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성품에 대해 먼저 언급하시고 그 다음 장 15편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의 성품,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성품들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단어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웹스터 사전 1828에서는 가들리를 하나님과 같이 경건함, 즉 하나님의 성품과 법도를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사로는 경건하게, 의롭게 라는 뜻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들리니스, 경건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가들리, 경건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 뜻은 신앙심이 깊음, 독실함, 그분의 법도와 성품을 공경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과 교리를 경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경건과 경건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만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지옥에서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는 변화시키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스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피부 색깔이나 표범의 반점을 그대 자신이 임으로 바꿀 수 없듯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라 함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라 함은 성령님을 가리키며 살리셨도다 라는 의미는 소생시키셨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추고 끝나야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4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전 구절인 8장 3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된 로마서 8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로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되길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의로워지고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경건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율법의 의로운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통하여 이 도덕적 규범, 즉 십계명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누구도 예수님 자신보다 이 계명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로 그분께서 걸으셨던 길을 걷고 그분과 같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성품을 갖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시편 15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우리로 경건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15편 1절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질문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을 통하여 경건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세 번째로 경건한 자가 받게 되는 상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시편 15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제시한 질문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윗이 물어본 질문들은 주님 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전에서 함께 살고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의 질문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즉 우리가 타락한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산에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유형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자가 지녀야 할 성품 또는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성품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한 후에 다윗은 본문 말씀 2장 2절에서 5절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품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에 대해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물었던 질문들은 경건한 삶에 관한 것인지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칭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경건한 삶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의 답은 명백히 도덕적 규범, 즉 십계명일 것입니다. 도덕적 규범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준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 혹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음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순종은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은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을 통해 시편 기자가 제시한 답은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대답들 속에 나열된 사항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중 그 대표적인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목록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15편과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에서도 15편의 것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15편 1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요? 천국을 위해 개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다른 형태의 질문들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질문 후에 24편 4절을 통해 다윗은 네 가지 필요 조건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첫 번째로 곧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로 말씀이 청결하며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넷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도다. 사실 시편 15편과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몇몇 동일한 부분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경건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오직 시편 15편이나 시편 24편 이 두 시편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다른 다양한 요구들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신자가 지녀야 할 성품 또는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15편 2절에서부터 5절 중반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시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대가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오니 아멘. 지적이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글쓰기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영감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 네 구절 안에서 서로 짝을 이루게 하여 여섯 쌍을 나열하면서 그 요건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머무르며 함께 즐거이 교제할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는 독립적인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개의 짝들 가운데 나열되어 나오는 요구들은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경건한 자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편의 저자가 물어보았던 질문의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섯 개의 짝들로 묘사되어 나오는 경건한 개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곳에 그려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그러한 경건한 개인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을 보시면 곧바르게 의를 행하며 아멘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는 신자란 바로 곧바르게 걷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곧바르게 라는 뜻으로 KJV에서는 uprightly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NIV에서는 흠이 없는 떳떳한이라는 뜻을 가진 blameless라고 번역되었고 RSV 버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비난할 점이 없는 이란 뜻으로 blamelessly라고 쓰였습니다. 이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라고 표현된 이 신자의 두 가지 다른 특성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만 그 다른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곧바르게 행하고 라는 의미는 신자는 완전하고 또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행하다 라는 말은 종종 삶의 방식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며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곧바르고 흠이 없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도덕적으로 안정되고 잘 다듬어져 있어서 한 방면으로는 강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연약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집중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조 있고 윤리적이며 주일 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든 날들 동안에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곧바르게 행하고 라는 표현은 경건한 삶의 올바름 또는 도덕적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신자는 또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옳은 것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쌍의 표현, 즉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매우 비슷하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의를 행하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에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곧바르게 행하는 자는 올바른 성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인즉 경건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자, 즉 의를 행하는 자들은 주린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받아들이며 돕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워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서 의를 행하는 경건한 자들의 의미에 대하여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는 것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경건한 주 예수님의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야고보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의로운 일들을 역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주 예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다 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과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경건한 자들이 지닌 두 가지 성품, 즉 올바른 성품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행하는 성품 모두를 지니고 나타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경건한 신자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또 그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 안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경건한 자들이 지녀야 할 다음 요구 조건은 의롭고 경건한 자들의 하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 후반부와 3절의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먼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는 말씀은 믿는 자가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믿는 자가 하지 않아야 할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니라는 의미로 네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네라는 의미로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언어는 진실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가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하여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가 어떠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그는 그가 전해들은 그 소식 그대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더하거나 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만을 말하시는 또 다른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14장 17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의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의 성품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건한 신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이신 하나님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서 우리 자신들 역시 그 진리를 받아들여 그 전능하신 분의 좋은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며 또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는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해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거나 소문을 만들어내진 자는지 않는 자입니다. 많은 성경을 믿는 교회들, 교회 리더들, 심지어 목사님들 역시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의 험담과 소문에 상처 입었고 또 상처 입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혀를 놀리기에 바쁩니다. 이 혀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평판에 말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그 희생자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또한 남의 험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며 남을 비난하고 험담함으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고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헌신적인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믿는 이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의 혀를 깨물어 그 범죄한 마음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말을 전했다면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에 누군가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그저 비난하기보단 그가 어려워하는 것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 직분자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누구보다 먼저 날선 비판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조언과 함께 같이 동역하여 그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들과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여러분의 혀를 통한 말들로 인해 많은 낙담을 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남의 험담을 즐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 관한 비방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잘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이는 다른 이에 관한 일을 퍼뜨리는 일에 일조하지 아니하며 다른 이들의 힘집을 내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8절에서 우리에게 남의 험담에 대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감정적, 육체적 피해를 입힙니다.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공격적인 행위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을 죽은 마른 나무랑 비교하였습니다. 불에 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작이 없다면 불에 타서 폐허가 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과 심지어 교회마저도 낙담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통과하는 여정에 담긴 모든 것을 파괴할 불을 붙이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7세기 주석가인 매튜 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미 경건한 목사들과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악한 이들로 인하여 비난을 한가득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에 여러분들이 그 비난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과 설교자들, 전도사들, 교회 리더들은 이미 믿지 않는 사악한 이들로 인한 충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들을 낙담시키려는 사단을 도우려 하십니까? 경건한 신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고 혀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명령을 돕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갖는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 요구되는 경건한 사람의 성품은 경건한 사람의 행동, 바로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함께 짝을 이룹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3절 후반부에 경건한 이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두 번째와 같아 보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경건한 자의 성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그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언어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아니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시온의 거룩한 산에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심이 깊어야 하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아니하며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누구든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우리와 함께 사업으로 관계를 맺거나 우리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누구든 우리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특히나 우리 자신보다 인생에서 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덜 중요한 사회적 지위 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존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무시하거나 깔보며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례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교회 안팎에서 분쟁이나 불화를 일으키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며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며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하고 친절해야만 합니다. 경건한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하며 이웃에게 악행을 가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지닌 세 번째 성품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지녀야 할 네 번째 성품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시편 15편 4절의 초반부를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남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네 번째 품성의 첫 부분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부, 지위 또는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부도덕하거나 비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존경을 받을만 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존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저지른 부패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미덕과 경건함을 사랑하지만 그것에 반하는 것들은 모두 싫어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눈은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는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다른 이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위치에 상관없이 진정한 경건함을 보이며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기꺼이 변호하고 옹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경건한 자가 지녀야 할 성품은 성실함입니다. 시편 15편 4절의 후반부를 읽으시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경건한 자들이 지녀야 할 성품입니다. 다섯 번째 성품의 앞부분은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맺은 약속, 계약, 서약 또는 합의 등이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일 때,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고 도리어 부담으로 작용될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상을 다시 하고자 합니까? 경건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지녀야 할 품성으로서 그는 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한번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피해를 줄 때에도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말하고 있다. 경건한 사람은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그 또는 그녀 자신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합의한 그들에게 담당된 부분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19세기 장로교회에서 사역한 알버트 반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원칙은 모든 계약이나 합의, 금전적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으로 확장될 것이며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거래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유일한 제한사항은 그 약속이나 계약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건한 신자로서 우리는 그 합의가 맹세되었든 계약이나 약속이 되었든 아니면 서약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일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과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섯 번째 경건한 성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한 자가 지녀야 할 그 마지막 성품, 그 여섯 번째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성품은 돈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건한 사람이 지녀야 할 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15편 5절의 전반부를 읽으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경건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지막 성품의 전반부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점은 그 이자가 누구로부터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과 불의와 관련됐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율법에 다른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거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지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부자가 가난한 자하고 주린 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사업상의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도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돌아온 망명자들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느헤미야 5장 4절에서 5절에 이에 관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불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가난한 백성, 이웃들을, 이웃들의 삶과 복지보다는 자신 개개인의 이익을 취함을 우선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한 것이지요. 후반부에서는 경건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뇌물을 받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물은 죄이고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사법계를 부패시킬 정도로 중대하고 사악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부패되었음을 보곤 합니다. 그것은 사법제도를 약화시킵니다. 뇌물로 부자들은 죄를 면하지만 죄 없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들은 뇌물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정의를 위해 뇌물을 받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들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경건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릴 다음 질문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지닌 경건한 자에 대한 하늘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본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5절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과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들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경건한 성품을 지녔으며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여섯 가지의 사항, 바로 우리의 성품, 말, 행동, 가치, 성실함, 돈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라는 말은 흔들리거나 뒤집히거나 전복되거나 일그러지거나 축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안정되고 꾸준하며 그 사람의 위치는 짧은 순간이 아닌 영원한 날 동안 확고합니다. 만약 경건한 사람이 이러한 경건한 성품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건한 자들이 거짓 고발이나 박해, 극심한 비판 등에 낙담하여 심지어 그들의 신앙이 의심받는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충족하였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룩한 성품이라 함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덕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덕목들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서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음 글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옳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에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동안 가야 하는 동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 과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 결과로 지상의 모든 재물과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더라도 그 옳지 않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형제자매가 되며 시편 15편 5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니하리다의 말씀이 여러분께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을 피하거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의롭게 살길 원하시기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2절부터 5절까지 6쌍의 구조로 나열하였음을 배웠습니다. 그 6쌍의 요구사항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살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사람이 지녀야 할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허락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6가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한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이 끌리도록 하였을까요? 여러분의 태도와 간증과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이들이 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삶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충족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그 성전에 거하고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